오늘 읽으신 말씀 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전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모세가 벌써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도 세 번째 반론을 펼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누군데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누군데.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지금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 대해서 잘 몰라요. 이게 이제 두 번째고 오늘 세 번째 이제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오늘 읽은 부분입니다. 총 다섯 번이니까 아직까지 두 번 더 남았는데요. 제가 이제 주중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설교의 제목이 40년 동안 게르솜 했다고요. 게르솜이라는 게 그 단순한 게 우리는 한국 이름에 게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름에 뜻을 붙여도 우리 동양 한자권이니까 이름이 조금 이렇게 느낌이 다르죠. 게르솜이라는 말 자체가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내가 나그네로 살고 있구나. 내가 실수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여기 와서 40년을 자식을 놓고 40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40년 동안 계속 게르솜 한 거예요. 전혀 희망적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기가 죽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해도 그 이전에 자신이 이집트의 황제에서 교육받았던 그 좋은 것과 또 민족을 향한 자신들의 사람들을 위한 열정들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런 느낌이었다는 걸 제가 주중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을 두려워하는데요. 이유는 앞에 보면 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막 다툴 때 그걸 말리고 막 이러니까 그때 한 이스라엘 사람이 한 말이 있죠.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삼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너도 우리를 죽이려느냐? 너는 살인자가 아니냐?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게 40년 동안 이 모세의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머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 마음속에 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용어로 말하면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꽉 쥐어져가지고 쪼그라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라 해도 그런 사람의 위축된 마음을 그냥 자동적으로 역사해가지고 그 마음을 촥 펴보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역사해가지고 마음의 주름이나 그 마음속에 있는 위축된 거, 잘못된 게 탁 풀리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참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좀 그렇게 되면 안 될까? 기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잘못된 것들 뭔가 좀 털어버리고 뭔가 괜찮아야 되는 모든 것들이 나를 이렇게 건강하지 하지 못하게 만드는 잘못된 것들이 싹 씻겨나는 데가 안 되느냐? 아닌 거예요. 참 어려운 부분이죠.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한계를 보면서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40년을 아무리 대단한 기적과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아도요, 40년을 쪼그라들고 나면 또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모세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8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 초점이 모세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께 갑니다. 제가 지금 계속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강조한 게 그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앞에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쭉 설명을 하시는데 내가 한다, 나의 백성을 이런 1인칭 내가 나의 이런 말을 8번 내지 9번을 하셔요. 강력한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뭐 상처가 있든 없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믿지 안 믿든 바로가 난리를 치든 불사하고 근데 이게 뭐 하든 말든 이게 뭐 다 적혀버려 이 말이 아니고요. 부족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밀고 나가실 것을 말씀하시는데도 모세는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초점이 제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설득할 때에 모세의 말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징표를 줍니다. 첫 번째에 나오는 것처럼 지팡이를 던져서 그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고 또 뱀의 꼬리를 잡았는데 물론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그건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보통은 뱀을 잡으려면 나뭇가지를 Y자로 해가지고 머리를 콱 찍어야 되거든요. 꼬리를 지면 상당히 위험한 짓이죠. 아무튼 잡아서 그 뱀을 다시 지팡이를 바꾸고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에 걸렸다가 또 넣으면 또 되는 거. 또 세 번째가 이제 나의 강물을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이나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세도 설득하시고요. 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도 설득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도록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계속 설득하십니다.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다섯 번의 다른 반론을 제시하는 모세를 계속 설득하십니다. 뭐 끝에 가면 하나님도 화를 내시긴 합니다. 이점 받고 생각해 놓으면 이 차이가 얼마나인데 그걸 계속 설명하는 거죠.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징표, 이 지팡이가 이제 뱀으로 변하고 또 만지면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것,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뱀이라는 것은 코브라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뱀이라는 것은 이런 보실 때 이제 보통 우리가 아프리카가 이쪽에 있으면 밑에 이렇게 길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위쪽이 낮고 중간이 산이 많아요. 그래서 밑에가 상 이집트고 우리가 위쪽이 지중해 쪽이 하 이집트예요. 우리 생각할 때는 지도에 보면 위에 있는 게 거기 상 이집트인데 그게 아니고 밑에가 상이고 위에가 하 이집트예요. 많이 번성한 곳이죠. 고대에는 이제 밑에 여기 있는 상 이집트가 많이 발달되었었는데 시간 지나면서 이집트 나일강 쪽으로 이렇게 개발되어 올라왔어요. 하 이집트의 상징이 뱀입니다. 그 뱀을 쥐어서 지팡이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이집트의 그 신의 상징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뒤에 가면 이제 오늘 이 세 번째 징표는 세 가지 징표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거고 이제 다시 바로를 만났을 때는 그때는 또 이 뱀 기적을 또 행하게 되죠. 그걸 상징합니다. 우리는 상징한다 그러면 별 감각이 없지만은 이때 고대 사람들은 그런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뭘 상징한다? 다 거기에 뿔이 박혀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지팡이를 뱀으로 바꿨다가 그것도 위험하게 꼬리를 딱 잡았는데 그게 지팡이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그 상징을 마음껏 다루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나병을 이렇게 걸렸다가 고치는 이것들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유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병을 앓고 있는 정말 문드러진 상태라는 거예요. 너무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이 절대로 고쳐질 것 같지 않은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 병인 나병이 순식간에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걸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붓게 되는데요. 나일강 물이 변한다 이것은 나일강이 여러분 엄청 깁니다. 상이집트에서 내려오는데 그 강줄기를 따라서 내려오는 것이 얼마나 긴지 모르고요. 그래서 이집트의 풍요와 이집트가 누르고 있는 그 자연 전체를 다 의미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지금 이집트가 못 살고 이집트가 뭐 크게 뭐 대단하지 않은 나라로 생각하지만은 고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집트가 완전히 정복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 말의 역사가 그대로 남아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아랍입니다. 바로 이집트인 거죠. 그만큼 옛날 특히 이 시대 때는 출애굽 시대나 이때는 정말 대단했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광범위하고 그 자연을 대표하는 풍류를 대표하는 나일강을 이렇게 물을 바꿔버린 것. 결국은 이집트가 자랑하는 그 자연마저도 완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게 될 것을 분명히 암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물을 피로 바꿈으로써 이제 이집트의 자연마저도 풍요마저도 하나님께 완전히 무릎 꿇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냥 읽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런 기적이 있을 거라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내려다보면 하나님은 계속 설득하십니다. 내가 할 테니까 내가 한다, 같이 하자. 내가 한다, 가거라.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모세도 설득하시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설득하십니다. 한번 이런 기적 보여주고 그 두 번 해도 두 번 하면 그래도 다 널 믿겠지. 내 말을 믿을 거야. 그래도 안 되면 세 번째 나일강 부분을 사용해라. 계속 설득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도 설득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들 함부로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고요.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저는 매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대우해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끄시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상황은 다르지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일리시키고 어떻게든 하나님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설득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일을 진행하고 있구나. 자,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셨던 이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계속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설득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거나 아니면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어. 내 뜻을 말하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럼 뭔가 좀 분위기가 묘해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고 설득되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죠.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기 원합니다. 설득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겠다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 극복과 또 재개발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강선도 집사님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우신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인사 목사님과 사모님의 쾌유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아이들과 또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일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